이 세상은 증인을 요구합니다. 증인은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죠. 어떠한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어떤 다른 정황들이 포착되지 않을 때는 특별히 증인의 그 증언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왕이면 진실된 증인을 필요로 하고 우리도 그러한 진실된 증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진실된 증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난 4월 16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이었죠. 오전 8시 48분경쯤에 대한민국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황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라 이름한 여객선 침몰 사고가 기억납니다.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325명 등 해서 총 470여 명이 탑승한 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현재까지 170여 명만 구조된 채 250여 명이 실종되고 오늘 아침까지 50여 명은 사망한 채 구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조를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 또 전 세계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잘못된 조치를 보면서 혀를 내두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안타깝고 당황스러운데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대략 한 70세쯤 되는 이 배의 선장 이준석 씨가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는 범죄자로 낙인 찍혀 구속된 상태지만 그 자신이 인터뷰를 통해 말을 하기를 무슨 소리 나는 배에 오래 남아있었고 둘째 나는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시도 내리고 피하라고 했다. 라는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TV방송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 볼 때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TV 화면에 그 사람이 나온 시간이 찍혀있는 비디오 화면 내지는 사진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시간대 저쪽 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영상을 띄워주면서 이 사람은 지금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방송과 TV 기사를 이렇게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선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인은 진짜 진실된 증인이 아닌데 본인이 진실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소위 거짓된 참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거짓인데 본인은 참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014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부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참된 증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축하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삶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초월하고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좀 실수할 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실 것이지 그저 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만 가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과연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 증인의 삶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도록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금 추스려 나가고 있으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준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이 2014년 부활주일을 참으로 보람있게 의미있고 가치있게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1절부터 15절이니까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사건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 경위는 바로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주검에 향료를 붓기 위하여 그 이른 새벽에 출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에 발견된 상황,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도 제대로 그 상황을 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발견함으로써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실제로 가장 먼저 발생한 일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문이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이 기절하였다.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3절과 4절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나타나게 돼요.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다 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곳에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는 상황이 설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파수꾼들, 군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은 분명 돌아가셨는데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과 정황은 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계셨는데 이제 그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6시부터 9시였다고 그들은 설명하고 오늘날의 6시, 오후 6시는 그들에게 12시입니다. 그러므로 6시가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까지 그 낮 시간을 지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3시간을 앞두고 있잖아요. 안식이 되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제 시체를 내려달라.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고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빌라도가. 그 시체들을 다 내려라. 그러면 시체를 내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체들이 다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체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예수님 옆에 있는 양 그 강도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인 다음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옆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다 보고 시체를 내리게 돼요.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그 상황이 증명해요. 성경이 아니라 당시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리마대의 부자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에게 시체를 내어줘요. 왜냐?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해 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시체를 내줘야 되는 이유는 정황적으로 볼 때 그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죽은 몸인 예수님의 시체를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사가 될 때에 그 과정을 지켜보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꿍꿍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 부활을 언급하셨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한다. 그래서 그 사건,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꺼림직한 겁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서 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낼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죠. 좀 군사를 통해서 그 무덤을 좀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훔쳐가는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는 내가 했는데 우리 군대가 다 했는데 왜냐면 너희가 못하니까. 근데 이후부터는 너희가 군대가 있으니까 너희 자치 가드가 있으니까 보내서 그 파수를 해라. 거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제사장들이 파수꾼들을 파송해서 그 무덤을 닫고 무덤에 그 돌을 임봉하고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파수꾼이 거기를 지키고 있고 돌을 임봉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파수꾼이 맞거나 아니면 만약에 파수꾼이 다 목숨을 잃거나 해서 또 무덤 문이 열리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도적질한 사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파수꾼들은 다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절한 사이에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하여 간 것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과 무력으로 싸우고 무력 다툼에서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살아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그들은 미안하지만 내가 졸았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본문이 묘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그 파수꾼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세 명의 여인이 와요. 그래서 무덤을 가면서 누가 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었고 그 파수꾼들은 다 기절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을 이미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천사와 같았는데 천사가 아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몇 번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요. 사실은 나중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오는 장면이 나중에 연출돼요. 이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 사건은요. 11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들이 교대로 지켰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 간 거예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 상황 보고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당시에 그 파수꾼들, 보초병들의 임무의 그 중대함은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전시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들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착할 겁니다. 본인들이 뭐 졸았던 것도 아니고 뭐 근무 태만이 아니고 상황이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 2절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볼 때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보고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그들이 우리가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보고이겠습니까? 그들이 지혜로운 보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만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바꿔가지고 괜히 머리 쓴다고 본인들이 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니면 조는 사이에 그들이 훔쳐갔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오케이 훔쳐간 거고 너희는 일단 죽고 보자라는 거죠.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것은 특별히 그 빌라도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정황적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에 그 파수꾼들은 결코 이야기를 바꿔서 변질시켜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장로들과 여기 모여있는 또 대제사장 그룹이 함께 의논을 했다라고 12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의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그 스텝을 밟는데 세 가지 스텝이 있죠. 첫 번째 스텝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었다. 우리 영어식 표현에 보면 sufficient money, 굉장히 풍성한, 충분한 돈을 주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뇌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할 때 그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적질하여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키기로 했는데 지금 그들이 다시 그들의 입에 파수꾼들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말은 뭡니까? 도적질하여 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들이 많이 가서 지켰는데 그걸 빼앗기냐? 전부 자냐? 이런 어떤 빌라도로부터 이제 그 당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던 빌라도로부터 그러한 질책을 받고 잘못하면 대제사장들의 말을 따르다가 어떻게 돼요? 파수꾼들이 다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있는 파수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스텝인데 그것은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오케이? 돈을 내가 주었으니까 돈을 너희가 쓰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런 소문만 내면 돼. 혹시라도 너희가 잤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졸고 있었다는 문제 때문에 총독이 너희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거에 대한 너희가 염려를 한다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그를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뇌물을 통해서 만족시킬 수 있겠죠.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총독의 문제와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면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방송국이 되는 거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무엇을 받고요? 돈을 받고 라고 쓰고 있는 뇌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계략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감추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난설, 즉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그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무엇으로?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마태,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들을 놓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지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당시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말이에요. 그 영향력은 이 유대 사회에 오늘날까지 퍼져 있는 아주 팽배한 소문인 거예요. 깊이 퍼져 있는 소문이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실보다 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사실, 가짜 증언,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히려 휘잡고 있는 소문이었다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 바로 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라는 제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만약에 세상 밖에서 설명한다면 그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뭐라고 그 평가가 되겠습니까? 저 마태는 거짓 증인이다라고 말하게 돼요. 저 마태는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짓 증인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입을 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사람들 앞에서 피를 토하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소. 내가 두 눈으로 보았소. 내가 그와 함께 떡을 떼었소. 내가 그와 함께 이 땅에서 40일을 지냈소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는 거짓말장이로 몰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속에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마태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를 감동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할 때 특별히 특별한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본문서가 다른 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바로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질을 당했다. 그의 몸이 하는 이 소문은 사실은 이러이러한 정황을 따라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과정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소문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시작되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도 마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떠한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쓴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외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후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를 포함한 그들로 하여금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시작되었으니 참고만 하시오. 알고 있으시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지 이런 일 때문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오라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도대체 어디에서 거짓 소문이 시작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것은 어차피 거짓말이었고 거짓 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세상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사도 마태를 포함한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는 바로 그리고 우리 동의하는 바대로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또 참다운 성도들의 눈에는 바로 이 마태, 사도 마태는 진실된 증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를 따라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 볼 때 아니면 우리가 평가한다고 할 때에 그들은 바로 진실된 밖에서 말하는 소위 거짓 증인이라는 것. 좋습니다. 거짓 증언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거짓 증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거짓 증언으로 보이지만 거짓 증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진실된 증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부활이 이루어졌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는 부활과 함께 살고 죽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은 바로 이 사실을 피력해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12절부터 20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어가고 있는데,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달려가고 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어딨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본인이 목숨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을 통해 볼 때 이것처럼 정신병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라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첫 부활의 열매로 맺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므로. 그러나 거기에서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그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라고 할 때 자살하지 못하겠습니까? 요즘에 일어난 이 사건에서도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같이 가다가 본인만 구조됐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끊는 일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 예수님만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어떤 대신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주님으로서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 죽음이죠. 그러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잠자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외치고 있는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즐거워하는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3일로 이루어진 오늘의 이 부활 때문에 쌍을 이루면서, 짝을 이루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결말, 완성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 모여있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입으로 축하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나누고 보여주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이 지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도록,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해 나가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성찬식은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증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너그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라. 죽었는데 어디 살아났다고 말하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두고 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는 변함없습니다. 사람들이 막아 나갔고 그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들은 목숨과 이 소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상황을 만나면 타협할 수도 있어요. 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교만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게 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좌절하게도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핍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돈 문제와 생명 문제를 책임져 준 자는 이런 달콤한 유혹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사업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사람과 관계를 맺건 어떤 일 속에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거기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될 터인데 눈 딱 감고 한 번만 부인하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를 의지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을 보여줘요. 사도 마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그 뒷면에 있는 거죠. 이야기 뒷면에 있는 사도 마태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피력, 그의 주장의 내용은 뭡니까? 너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 사도였어요. 근데 그는 보기 좋게 예수님 부인했죠? 사도라는 신분이 그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도 똑똑히 보았어요. 함께 약 40여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두려웠지 않은 진실된 증인으로서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니 아무도 그를 맞지 못하는 놀라운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증인. 혹시라도 그들이 거짓 증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린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진실된 당신들이 말하는 거짓 증언이요. 거짓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걸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세워질 때 2014년도의 부활주일 우리는 보다 의미있게 더 힘있게 맞이하고 더 기뻐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손꼽아 기다리고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장로만, 집사만, 권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된 진실된 증인의 삶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 앞에서 우리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이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능력있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2014년의 부활주의를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